회사를 나갔다가 홀로 남겨진 마크 와트니.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요. 결국 지구와의 교신에 성공하고 마침내 마크를 데리러 오는 탈출선. 우주에서 도킹을 못하고 멀리 지나가버릴 위기에 처하자 마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면서 손 흔들게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SF의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2015년 작품 마션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에이리언, 프로메테우스, 에이리언 커버넌트로 유명하죠. 영화 제목인 마션은 화성인이라는 뜻으로 2011년 출판한 앤디 위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각색됐는데요. 이 영화는 나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모래폭풍으로 인해 화성에 홀로 남겨진 지구인이 화성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를 구하기 위해 나사와 그의 동료들이 펼치는 구출작전을 감동적으로 담은 영화 마션 지금 시작합니다. 화성 탐사를 위해 나사 RS-3 탐사대가 투입되고 곳곳을 탐사하던 중 모래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마크가 안테나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마크가 사망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주 비행사들은 화성을 떠납니다. 그 사이 마크는 극적으로 살아남고 산소 호흡기와 기지 둘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극한 상황에서 홀로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마크는 나사와 동료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 연락을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구조대가 화성에 도착하기까지는 빨라도 4년이 걸리고 마크에게 남은 식량은 오직 한 달치뿐입니다. 마크는 식물학자로서의 전공을 살려 감자를 직접 재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구조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이야기를 비디오 로그에 남기는데요. 화성에서 지구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크. 한편 나사에서는 RS-3 기지를 촬영하던 중 충전 중이어야 할 로버가 화성에서 이동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크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감자를 키워 식량으로 대체하던 기쁨도 잠시, 기압차로 인해 마크는 감자밭을 잃게 되는데 중국에선 기밀에 붙여졌던 태양신호를 마크를 구하기 위해 보내고 마침 마크를 구하기 위해 화성으로 온 구조팀이 있었으니 그를 두고 지구로 귀환하고 있던 팀원들이었습니다. 예정보다 한참 우주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의 시간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마크를 구하기 위해 화성으로 되돌아왔는데요. 마크는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화성에서 살아남으며 결국 구조돼 지구로 돌아옵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Mars, 화성이었습니다. 영화 마션은 리들리 스콧이 감독, 드루 고더드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맷 데이먼, 제시카 체스테인, 마이클 페냐, 크리스틴 위그, 제프 데니얼스가 출연하죠. 코미디라는 장르대로 희망적인 색채의 영화인데요.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노력하고 머리를 굴려 문제를 해결하며 또 문제가 생기지만 기반 지식과 창의성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심지어 무리수를 둬서라도 가능성만 있다면 용기를 내 도전하는 시기죠. 작품 속의 캐릭터들은 회의적이고 계산적이지만 악의는 없습니다. 주인공의 영웅적인 행동을 지켜보며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특히 2010년대에 개봉한 좋은 평가를 받은 우주 배경 영화들은 대부분 우주와 우주에서 생활하는 공간 등 여러 곳에서 극사실적인 묘사를 공들여 했는데요. 숨쉬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우주와 외계 행성의 어묵한 모습을 잘 살리는 데 집중했지만 마션은 이걸 제대로 묘사하면서도 주인공의 생존기를 그리며 특유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마션 수록곡이죠. Turn the Beat Around. 비트를 다시 시작해봐 듣고 오시죠. 비키 수 로빈슨이 불렀습니다. 화성에 고립된 우주비행사의 생존 스토리를 담은 영화 마션은 촬영 기간이 총 70일이었는데요. 과학적 검증 기간은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실제 우주 영화로 주목받고 있는 이 영화 속에서 과학적 오류를 보인 장면은 없을까요? 와튼이 일행에게 닥친 모래폭풍은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데요. 실제로는 영화에서와 같은 위력은 없다고 합니다. 화성의 대기 밀도는 지구의 200분의 1 정도로 희박해서 풍압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먼지가 낀 산들바람처럼 약하게 느껴지는 정도라고 합니다. 원작 소설 작가 앤디 위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영화의 극적인 전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넣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와트니가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는데요. 지구 밖에서 작물 재배가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사는 2015년 8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상추 재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화성의 노을은 지구처럼 붉은색인데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화성의 노을은 사실 푸른색이라고 합니다. 화성의 대기에는 입자가 큰 산화철 먼지가 떠다니는데요. 태양이 화성을 비스듬히 비추면서 파장이 긴 붉은 빛은 먼지와 부딪혀 모두 사라지고 파장이 짧은 푸른 빛만 남아 푸른 노을이 되는 거죠. 화성에서 와트니 일행은 지구에서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움직이는데요. 이건 과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7%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강시처럼 통통 뛰어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영화 마션은 많은 이들에게 화성 탐사의 희망을 선사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휴즈 코퍼레이션의 배를 흔들어 뒤집지마 노래하는 Rock the Boat 함께 듣고 오시죠.
like the rush of the wind. And your arms have held me safe from a rolling sea. There's always been a quiet place to harbor you and me.
영화 동네, 화성에 홀로 남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싸움을 그린 영화 마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미국 항공우주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국 항공우주국의 정식 명칭은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인데요. 영어 앞글자를 딴 나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나사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요. 케네디 우주연구소, 고다드 우주연구소 등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산하 연구시설들이 있습니다. 나사는 1958년 7월 29일 설립됐고요. 같은 해 10월 2일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국제사회를 양분해 경쟁하던 냉전 시대였는데요. 한 해 전인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우주 개발에서 소련에 밀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나카, 국가항공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우주개발연구기관들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졌고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나사입니다. 나사는 창립 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주 관련 연구와 개발을 해왔는데요. 미국은 달 탐사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미니 계획 시대를 거쳐 서둘러 아폴로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아폴로 시대의 첫 유인 우주선이었던 아폴로 1호는 지상훈련 중 사고로 비행사 3명이 사망하는 비극으로 끝났고요. 두 번째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8호의 달 궤도 비행에 이어서 마침내 1969년 7월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나사가 약 10년간의 아폴로 계획 시대에 발사한 유인 무인 우주선은 모두 15척인데요. 나사는 이 우주선들에 1호부터 차례로 숫자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숫자 2와 3은 건너뛰는 바람에 마지막 임무를 수행한 우주선은 아폴로 17호가 됐습니다. 1960년대 미국 돈으로 200억 달러가 넘게 들었는데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2천억 달러가 훨씬 넘는 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셀마 휴스턴의 Don't Leave Me This Way, 이런 식으로 날 떠나지 말아요. 함께 듣고 오시죠. Mm-hmm. 미국인들이 달에 내린 건 1972년,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이었으니까 50년이 다 돼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인 달 탐사를 재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다시 달에 보내고 궁극적으로 화성에도 보낼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달 탐사는 단순히 달 표면에 성조기를 꽂고 발자국만 남기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장기간 우주비행사들이 체류하는 계획이 될 거라고 설명했죠.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화성 탐사를 위한 기반을 닦는 일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또 민간 기업의 상업적 우주 개발을 장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마션으로 맷 데이먼은 제73회 골든글로브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고요. 영화 마션은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총 예산은 약 1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에선 약 2억 달러 넘는 금액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국내 수익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는 6억 달러 넘는 흥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데이비드 보위의 Starman, 우주비행사 듣고 오시죠. Didn't know what time it was, the lights were low, oh, oh. I leaned back on my radio, oh, oh. Some cat was laying down some rock and roll, not a soul is there. Then the loud sound, it seemed to fade. Like a slow voice on a wave of fame. That wasn't no DJ, that was Hazy Cosmic Time. There's a starman waiting in the sky. He'd like to come and meet us, but he thinks children use it. Let all the children.
Look out your window, I can see his light. If we can sparkle, he may land tonight. Don't tell your papa, or he'll get us locked up in time. There's a star.
이번에는 영화 마션의 숨겨진 이야기 살펴볼까요? 중간에 기존에 미국에서 보냈다가 수명이 다한 기자재를 마크가 찾아내서 재활용하는데요. 미국이 화성을 오래전부터 탐사해왔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는 실제 화성 탐사를 위해 나사에서 연구 중인 과학적 성과들이 압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크 마트니가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과학 지식들이 총동원되는데요. 이 모든 게 이뤄질 수 있었던 건 화성 탐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우주 왕복선 헤르메스호 덕분이죠. 그런데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진 않지만 사실 화성 탐사선 헤르메스호의 동력의 비밀은 놀랍게도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란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띈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플라즈마 엔진을 단 우주선은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로켓 우주선에 비해 1억 분의 1에 불과한 연료만 소비합니다. 따라서 화성, 소행성은 물론 태양계 끝자락까지 탐사하는 우주선을 위한 이상적인 우주선 추진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은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희망이라는 게 거의 보이지 않는 화성에 갇히는 경우에도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마크를 보여주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결정된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죠. 마크의 동료들도 작은 희망에 동료를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아바의 워털루 전투, 워럴루 함께 듣고 오시죠.
와!
영화 마션을 본 관객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뛰어난 영상미를 자랑한다. 영화가 우아하고 아름답다. 웃었기 때문에 힘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와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마션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스포츠 문화 전문지 그랜트랜드의 평론가는 이 영화는 아주 재미있는 공상과학소설 영화였다라고 말했고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평론가는 영화 마션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갖고 있다. 마크의 곤경을 생존적인 시나리오로 보여주면서 흥얼거리게 한다. 하지만 좀 더 폭넓은 내용을 보여줬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마션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크가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에게 한 말이죠. 내가 더 낫죠, 닐 암스트롱? 또 마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언덕을 오르는 것도 최초이고 내 발길이 닿는 곳은 모두 최초가 된다. 45억 년 동안 이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화성에 혼자 방치된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의 생존을 위한 분투와 마크 와트니를 구하려는 주위의 노력을 그린 영화 마션이었습니다. 끝곡으로 마션 영화의 엔딩곡이죠. 글로리아 게이너의 I'll Survive, 난 살아남을 거야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주어도 주어도 주고만 싶어 분수처럼 솟구치는 마음 그대를 향한 멈추지 않는 내 마음 그래도 그래도 부족한 나의 마음 시인 고유진의 화수분인데요 무엇이든 그 단지 속에 담기만 하면 끊임없이 새끼를 쳐서 불어나게 만드는 보물단지 화수분 여러분은 그 화수분 속에 뭘 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연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리틀 페기 마치가 15살의 풋풋한 나이로 1963년에 발표해서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곡,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따라갈 거야 라고 노래한 I Will Follow Him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960년 2월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 포근한 봄내음의 정취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미국 민속음악, 포크송 그룹의 Brothers 4 음악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못다한 Brothers 4의 음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남성 4인조 그룹으로 구성된 Brothers 4의 이 밥 플릭, 그리고 존 페인, 마이크 커클랜드 그리고 리차드 폴리는요. 1956년 워싱턴 대학에 다니던 중에 서로 만나게 됩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이들은요. 자주 모여서 서로 화음을 맞추곤 했는데요. 같은 학교에서 만난 내 형제들이라는 뜻에서 Brothers 4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58년에는 시애틀의 한 클럽에서 오디션을 볼 기회가 생겨요. 이 오디션에서 당당하게 합격했던 브라더스 4는 그 클럽에서 정식으로 노래하는 가수로 고용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인 195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연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공연에서 브라더스 4의 강점인 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알아본 재즈의 거장 데이브 브루벡이라는 가수의 매니저는요.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브라더스 4를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마침내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 브라더스 4는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걷게 되죠. 이렇게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손을 잡고 1960년에 발표한 곡이 대히트를 치면서 브라더스 4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들을 한순간에 최고의 가수 자리로 올려준 곡, 그 곡이 바로 지난주에 들으신 그린필즈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1960년 2월을 온통 브라더스 4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 시절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네 남자의 하모니, 그들의 또 다른 히트곡 블루 워터라인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Council met last week. The vote was 4-3 to burn the hometown depot down and build a factory. To take that stretch of history and tear it off the map. To melt
scrap. Save the blue water line. Oh, I could tell you stories of the glories on that train, of the 49er miners and the time old Jesse James stole 1,000 golden nuggets in that great train robbery. And when old Abe Lincoln rode with Todd upon his knee. Blue water, save the blue water line. Just 20,000 quarters and just 40,000 dimes, and we'll ride again to glory on the old blue water line. We'll have William Jennings Bryan stoking coal on number 9. So dig inside your pockets for the old blue water line. Blue water, save the blue water line. If everybody gave, then we could save the blue water line. Blue water, blue water, blue water line. Blue water, blue water, blue water line.
아련하고 감미로운 그린필즈에 비하면 밝고 경쾌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죠. 블루 워터라인 들으셨어요. 이 노래는 그린필즈가 발표되고 2년 뒤인 1962년에 나온 곡으로, 지난밤엔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고향에 있는 창고들을 없애기로 투표를 했어. 블루 워터라인. 이런 가사를 가진 곡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블루 워터라인이라는 것은 기차나 철도를 말하는데요. 실제 그 시절 일리노이나 미주리주에 이와 같은 이름의 기차가 다닌 적이 있다. 이런 설이 전해져 오고 있긴 하지만, 블루 워터라인이 그 시절 실제 운영됐던 철도 이름을 사용한 건지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작가가 만들어낸 이름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분분한 상태입니다. 브라더스 4가 부른 이 곡의 장르가 포크송이잖아요. 포크송이라는 게 미국 각지의 민중들 사이에서 불려진 민요풍의 전통음악이다 보니까 블루워터라인도 이 미국 어딘가를 달렸던 실제 철도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블루워터라인이 뭐 실제 이름이냐 아니냐를 놓고 서로 많은 의견들을 나눌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은 브라더스 4의 음악이었습니다. 블루워터라인처럼 밝은 템포의 자메이카여 안녕이라는 제목의 자메이카 페어웰 한 곡 더 듣고 브라더스 4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 must declare my heart is there, though I've been from Maine to Mexico. But I'm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Market, you can hear ladies cry out while on their heads they bear. Aki rice, salt fish are nice, and the rum is fine any time of year. But I'm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이렇게 1960년대를 포크 음악으로 물들였던 브라더스 4는 중간중간 멤버가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히 브라더스 4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08년에는 60대가 다 된 그들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나라를 돌면서 공연을 할 만큼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린필드의 히트를 시작으로 가을이면 지금도 찾아듣는 사람들이 많은 기억해봐요라는 제목의 Try to Remember. 또 한국에서는 일곱송이 수선화라는 번안가요로도 유명했던 세븐 대퍼딜. 이런 노래들은 브라더스 4를 대표하는 명곡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음악들이 가득한 브라더스 4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960년 2월을 아름다운 발라드와 컨트리 음악으로 수놓았던 브라더스 4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그 해에는 유독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1960년 브라더스 4를 이은 감성 음악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3중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작가, 교육자, 사회운동가로 활약한 헬렌 켈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고 외친 기적의 여성 헬렌 켈러는 장애를 갖고 좌절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횃불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 6월 27일 남부 앨라바마주 터스컴비아에서 농장주인 아버지 아서 H. 켈러와 어머니 케이트 애덤스 켈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렌은 두 딸 중 첫째였습니다. 헬렌에게는 두 이복 오빠도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켈러는 태어날 때 시각과 청각에 이상이 없었고 6개월이 되면서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살 때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시각과 청각을 잃은 것은 생후 19개월째부터였습니다. 가정의 주치의는 헬렌에게 고도의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자 이를 뇌막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정확한 병명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성홍열이나 수막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이 난 지 며칠 안 돼 어머니는 저녁 식사 종이 울려도 헬렌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헬렌은 성격도 거칠고 예의도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우스운 일이 있으면 주체할 수 없이 웃어댔습니다. 주변에서는 헬렌을 특수시설에 보내야 한다고들 말했습니다.
아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갈망하던 헬렌의 부모는 메릴랜드주 발티모어의 특수교육 전문가인 줄리안 치선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헬렌을 검사한 치선 박사는 전화 발명가로 유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벨은 청각장애자 교육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헬렌을 만난 벨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맹아학교에 가보도록 추천했습니다.
퍼킨스 학교의 마이클 아나가노스 교장은 켈러 가족과 상담을 한 후 최근 그 학교를 졸업한 앤 솔리번을 개인교사로 추천했습니다. 솔리번은 5살 때 트라코마에 감염돼 시각에 장애가 왔고 수술 후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해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공부를 한 여성이었습니다.
교장의 권고를 받은 설리번은 1887년 3월 엘라바마에 있는 헬렌 켈러의 집으로 갔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설리번은 이후 약 50년을 헬렌 켈러의 개인교사이자 삶의 동반자로 살았습니다.
설리번은 6살짜리 헬렌에게 자신이 가지고 간 인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인형, 즉 D-O-L-L을 손가락으로 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차차 다른 단어들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처음 헬렌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것도 싫어하고 협조도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설리번은 부모들과 논의 끝에 농장의 외딴 오두막으로 옮겨 헬렌이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설리번은 헬렌에게 단어를 가르치고 그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즉 물이란 단어를 손바닥에 써서 가르치고 나면 헬렌을 수도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만져보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머리가 명석한 헬렌 켈러는 차츰 설리번의 지도를 따르면서 입술에 손을 대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방법, 말하기, 책 읽기, 타이핑, 손가락으로 글자 쓰기 등을 익혔습니다. 1890년 헬렌 켈러는 보스턴에 있는 호레이스 만 농아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25년 동안 헬렌 켈러는 끈질긴 노력 끝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94년부터 1896년까지는 뉴욕시에 있는 라이트 허마슨 농아학교에 들어가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정규학과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학 진학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1896년 케임브리지 여학교에 들어가 대학 예비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 무렵 헬렌 켈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유명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 작가인 마크 트웨인도 있었습니다. 트웨인은 헬렌 켈러의 성장 과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됐습니다. 트웨인은 켈러를 자신의 친구이자 대기업 스탠다드 오일사 간부인 헨리 로저스에게 소개했습니다.
켈러의 재능과 끈기, 결의에 감탄한 로저스는 명문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한 그녀의 학비를 대주기도 했습니다. 레드클리프 대학은 하버드 대학교 여자 대학입니다. 설리번도 함께 레드클리프 대학에 진학해 켈러의 옆에 앉아 강의와 교과서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켈러는 24살 때인 1904년 쿰 라우데, 즉 우등으로 레드클리프를 졸업했습니다.
켈러는 1905년 첫 저서 내 삶의 이야기, The Story of My Life를 내놓았습니다. 이 책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21살 대학생이 될 때까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게 된 심각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을 변화시킨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그 후 텔레비전 드라마 브로드웨이 작품 등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켈러는 대학 졸업 후 세계 문제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는 20세기 전반 모든 시간을 사회, 정치적 문제, 여성 참정권, 파시즘, 산화제한, 사회주의 등에 집중하며 보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의회에 나가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15년 헬렌 켈러는 저명한 도시계획 전문가 조지 캐슬러와 함께 헬렌 켈러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시각장애와 영양결핍의 원인을 제거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기구였습니다.
1921년에는 미국 시각장애연맹을 결성하고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그들을 돕는 자금 마련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켈러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부터 사회당 멤버가 됐습니다. 1909년부터 1921년까지 헬렌 켈러는 사회주의와 사회당 대통령 후보 유진 뎁스를 지지하는 여러 편의 글을 썼습니다. 어둠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제목의 사회주의 에세이 시리즈는 사회주의와 세계 문제에 대한 그녀의 견해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헬렌 켈러는 처음으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 언론은 그녀의 재능과 용기에 전폭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회주의적 견해를 내놓기 시작하자 일부에서는 장애를 이용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946년부터 1957년 사이 헬렌 켈러는 5개 대륙 35개국을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애 극복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55년 헬렌 켈러는 생애에서 가장 길고 가장 힘든 아시아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75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켈러는 5개월 동안 6만 4천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강연과 집회 참석을 통해 헬렌 켈러는 수백만 아시아인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어둠 속에 가려진 사람들을 대변하고 기성세대와 권위주의로 둘러싸인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이 이룩한 놀라운 성취로 많은 명예 학위와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버드대학, 템플대학 등 미국 대학은 물론 스코틀랜드, 독일, 인도, 남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 대학에서도 그녀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어도 루즈벨트 명예 서비스 메달,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았으며 여성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됐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간직했던 헬렌 켈러는 88세 생일을 며칠 앞둔 1968년 6월 1일 미국 동북부 커네티커트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잡이가 돼준 헬렌 켈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